레위기 4장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우리가 오늘부터 레위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을 뒷부분까지 좀 더 읽어야 부드럽게 잘 읽을 수 있는데, 이 4장에 담고 있는 내용이 속죄제 내용인데, 속죄제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 1절, 2절, 2절만, 그리고 속죄제 전반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나왔던 3장까지 이미 3번에 걸친 제사가 나왔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 2장에서는 소제, 세 번째 3장에서는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제사는 종류는 각각 다르지만, 또 드리는 방식도 다르지만 본질은 동일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 거죠. 반면 지금 4장부터 나오는 또 다른 두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4장이 기록하고 있는 건 속죄제, 그리고 5장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크게 이 두 종류의 제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음에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냐, 두 번째는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이 두 종류의 제사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세 종류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제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또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는 어찌 보면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제사가 앞부분에 명령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를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인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이건 크게 보자면 여지껏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또 구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나랑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속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살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기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행복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아, 이건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좋고 감사한 일이, 그래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단독자처럼 아,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삶을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요. 뭐 일반 불신자들과 또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불신자들은 아이고 재수가 없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뭘 좀 노력을 덜 했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아, 나에게 혹시 무슨 허물이 있나, 혹시 나에게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죄를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 이건 뜻을 모른 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이 어려운 일들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래야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고 또 내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있어서 크게 보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드러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 이 모든 짐들에 대해서도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함께 은혜를 구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 속죄제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면서 1절, 2절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안에 속죄제의 기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속죄제는 우리가 아직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보면 몇 가지 종류로 이제 속죄제를 나누게 되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누가 속죄제를 드리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에 여태껏 나왔던 제사들을 생각해 보시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소로 드리는가 아니면 양 염소로 드리는가 새로 드리는가 드리는 예물의 종류에 따라 번제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소제 같은 경우에는 드리는 예물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조리를 해서 드리는가 이것에 의해서 소제의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에도 제물의 종류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겠다고 회개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지고 이 속죄제 종류를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내일 보겠습니다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두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함께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네 번째는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속죄제의 종류를 나누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속죄제 드리는 제물도 종류를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 그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회개하는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원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미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죄를 용서해달라, 회개하고 또 은혜를 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모든 율법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율법들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이 율법 중에 묶어가지고 아, 내가 두 개를 범했을 때는 다섯 개까지 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섯 개 범하면 묶어가지고 한 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 가지라도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죄악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은 분량이라 하더라도 딱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반드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앞에 나왔던 예물을 드리는 것과 견져보면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 듬성듬성 별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죠. 예물을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예물을 드리는 부분 앞에 나왔던 번제, 소제, 화목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경우에 감사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나올까요? 그건 각각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를 받았어도 별로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물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가면 첫 번째로 추수를 했을 때에 또 추수한 것들을 이제 저장을 했을 때에 뭐 등등등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한두 개 빼고 몽땅 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거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이럴 경우에는 예물을 갖고 와라. 이럴 경우에는 예물을 갖고 와라. 그런 경우들을 크게 혹은 사소하게 묶어놓은 부분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 표현하셨던 것, 예물에 대한 명령이나 속죄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표현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큰 부를 얻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갖고 와요. 그럼 그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꼭 예물을 갖고 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속죄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맨 끝에 나오는데 2절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릇 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말로는 적절하게 번역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 부분 말고 뒷부분에 나오는 레위기 본문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요.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부지 중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그게 죄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혹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무언가 죄를 범하는 그거 말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서는 우연히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지 중에 혹은 그릇 범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짓는 당시에는 내가 그게 죄라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에는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죄라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죄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죄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사실은 내가 그게 죄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 행동을 할 때는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게 죄였지 하고 스스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경우.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올 건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몰랐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너 그거 죄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알려줘요. 알려주어서 아 그래? 그게 죄였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경우건 2번 경우건 어떤 경우건 여하튼 죄를 깨닫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무엇이 죄를 범하는 것인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러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지중에 그냥 죄를 범하는 그게 이제 제사장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알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속죄제를 드리고 알면서 지은 죄는 속죄제를 안 드려도 될까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게 크다 저게 크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알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 둘 중에 만약에 경중을 따진다면 어떤 게 더 무거운 죄일까요? 알면서 지은 죄가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죄,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그건 속죄제 안 드려도 돼 이건 아닌 거죠. 우리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건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지중에 지은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이게 너무 죄가 크니까 이걸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한다고요. 그것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사소한 죄까지도 네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정결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속죄제와 관련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한 두어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 그건 무슨 뜻인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그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릇 범한 죄, 부지중에 범한 죄악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모르고 지은 죄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짓는 죄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 가운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내가 모르고 도둑질을 할 수 있나요? 물론 남의 것인데 이게 누구 건지 몰라서 은근슬쩍 들고 와서 아, 나 모르고 도둑질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도둑질은 대부분 알고서 도둑질합니다. 또 7계명을 보면 가늠하지 말라고 했죠. 모르고 가늠을 할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가늠을 합니다.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우리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하면서 모르는 채로 거짓 증언하기도 하나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십계명이나 계명들 중에 계명들을 주셨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네가 알고 지은 죄 그것만이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율법은 모든 죄를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만 지키면 죄를 다 안 범하게 되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맞지만 율법이 죄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온전히 원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내가 이유를 알건 이유를 모르건 어떤 모습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건 어려움이건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내가 죄 때문에 만나는 고통이건 죄가 아닌데도 만나는 고통이건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분들을 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선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자식들도 그 심판의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목사가 죄를 범하면 목사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목사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함께 그 심판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 나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웃사랑의 가장 최저선인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어떤 때는 모르면서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 부족함을, 저희 어리석음을, 저희 연약함을,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연약하고 얼마나 더 악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서 감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를 지어서 혹은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꺼리낌이 생길 때에 주저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원케 되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할수 있는 대로 죄는 입에 이름조차 올리지 아니하며 그림자도 밟지 않는 온전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